사도행전 23장입니다. 이 부분을 보실 때 늘 염두에 둘 것이, 그, 바울이 1, 2, 3차에 걸쳐서, 물론 우리 얘기입니다. 본인은 1, 2, 3차 뭐 이런 얘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우리 얘기로 그렇게 먼 길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환영받고 살았어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왔더니 그거는 뭐 환영은 그냥 포로로 잡혀서, 아니 죄수가 돼가지고 오히려 참 고난의 길을 또 걷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유심히 보면 그게 단순 고난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 그런 측면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이 바울의 체포됨을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체포돼서 이러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글쎄요, 뭐 어떤 측면에서는 즐겼을는지도 모르겠다 싶은 그런 측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1장이요. 1절에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말이 괜찮은지 한번 보셔요. 혹시나 싸움을 하거나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양심상 끄리낌이 없다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다 괜찮습니까?
우시겠습니다. 혹시 얘기할 때 그 트루트라는 단어, 진실이란 단어 하면서 우시는 자기가 항상 진실 얘기하는데,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진실이나 자기가 믿는 바가 다 진실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사람 따라 보면 차이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경우가 참 많더라.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이 양심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하고 같은 의미로 보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게 범사의 양심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표현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글자 그대로 하면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이런 말이고요. 조금 표현을 바꾸면 철저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왜 여기에 수식어를 두 개나 덧붙여 놨는가 하면 이 양심이 일반적인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이 특별한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말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 번역은 약간 좀 이상하고요. 철저한 신앙 양심에 따라, 뭐 이럴 정도로 아주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입을 치라고 그럴까요? 거짓말 한다고요? 거짓말 하면 조금 약하다.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저 바울의 말이요. 대제사장을 위시한 유대인들은 저 바울을 절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완전히 시대의 죄인이거든요. 저는 뭐 죄인이 감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바꾸면요, 뭐 말이면 말이면 다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마치 신성 모독처럼 들렸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을 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요. 3절에 회칠한 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그 한마디 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저 율법 어기는 거란 얘기죠. 왜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게 되나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셔요. 일단 잘못이 있거나 뭐 하거나 하면 재판을 한 뒤에 뭐 그렇죠. 재판을 한 뒤에 뭐 치든지 말든지 이래야 될 터인데 더군다나 그 유대인들에게 입을 친다거나 뭐 뺨을 친다는 거는 굉장한 모독입니다. 굉장한 모독인데 재판도 하지도 안 하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함부로 폭력을 행하는 것은 재판을 맡아 있는 사람으로서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더군다나 율법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모여서 그럴 수 있느냐 그 얘기인데 바울의 얘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때 썼던 표현 중에 이 회칠한 담 이 표현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아 회칠한 무덤은 있는데 회칠한 담 하는 표현은 성경에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저기 에스겔서 가면 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스겔서를 잘 안 읽거나 또 그 부분 설교를 잘 안 하니까 들은 바가 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에스겔서 13장 14절에 여기 회칠한 담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뭐 의미야 회칠한 무덤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의 의미는 뭐예요? 아, 속은 썩었다기보다가 속에는 더러운 게 썩은 게나 더러운 게나 비슷한 얘기죠. 속에는 아주 썩은 시체가 들어앉아 있는데 겉은요? 해칠 뭐 얼굴에 분칠한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겉은 볼만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런 위선을 가리키는 말이죠. 위선자란 뜻입니다. 그럼 해칠한 담은요? 보기에는 그럴듯하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해체된 안에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에스겔서에서 언급한 거 보면, 기초가 약해서 무너지기 쉬운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저게 담구실을 제대로 못해서 넘어지기 쉬운 그런 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겉보기하고는 다른 어떤 위선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율법을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그런 위선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대답합니다. 바울이 아차 싶어서 하는 얘기가요. 아,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가 이래 된 거죠. 대제사장을 몰라봤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이상해요. 근데 아마 그 상황이 특수한 상황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산헤드린이라는 공식 회의가 열렸다면 뭐 다들 복장을 갖추어서 나타났으면 알 수 있을 터인데 여기는 아마 그 좀 어떤 특별한 상황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임시회의에 급하게 모였던 어떤 그런 모습이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사울은 그 진짜 그 대제사장인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 5절 끝에 보시면요.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 구절 인용입니다. 요걸 인용하는 의도가 뭐죠? 성경이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근데 했잖아. 몰라서 그랬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다. 나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여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요 문제는 일단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다음 글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두 종류인데,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두 종류가 섞여 있는데, 이 두 종류가 사실은 함께 손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용해서 이 어려운 궁지를 벗어나는데, 우선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조금 우리가 그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외식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끼리만 앉아서 외식했으면 유명 안 해졌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도전을 했거든요. 도전을 했다가 야단을 많이 맞은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안 덤벼드렸으면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 자꾸 덤벼든 겁니다. 왜 덤벼들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교적인데 특별히 그 내세적이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요, 거기 8절에 보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종교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종교적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당시 권력에 참가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종교적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정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두개인들은 현역 정치인이고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정치에서는 물러나 별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율법을 중시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지, 실제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더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6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러거든요. 부활에 관한 한 바리새인들은 동의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전했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요,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바리새인이다 이거요. 적어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자기들이 유대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함께 성전을 출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나도 여전히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 비슷한 예는 이제 우리가 루트를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그 신교를 만들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같은 그 교회 안에 이런 잘못은 좀 고치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교회를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좀 고치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요, 쫓겨나버린 셈입니다. 쫓겨나니까 쫓겨난 사람들끼리 다시 뭉쳐지니까 그게 다른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상당수가 막 상당수 초기 종교 개혁가들은 대부분 교회를 단교를 만들거나 깨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이런 점을 고치자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갈라서게 된 원인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들 향하여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말에 동의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편을 들어버리고 사두개인들은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한다고 모였던 이 재판관들이 서로 싸움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난리가 나니까 사실은 천부장은 뭐 이게 무슨 사연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앞에 그 22장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 뭐잘안 되는 겁니다. 할수 없이 바울을 빼돌려 가지고 빨리 데려가는 수밖에 없죠. 11절요. 중요한 구절 하나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로마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라는 게 누구의 생각이었죠? 바울이에요?
원래 1차 정도 여행 때
네.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막았잖아요. 그 성령이 그 자체가 이미 방향을 서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하, 거기까지 가세요? 응.
하는
일단 아시아 쪽을 막아서 복음이 유럽 쪽으로 가게 한 것은 성령이 그렇게 인도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로마는 또더 가야 되는데 상당히 먼 곳이거든요.
근데 그 어디지? 그거
막 이따 치고.
고린도인가?
예, 고린도 쪽에서.
예, 그쪽에 갔을 때 이미 이렇게 가보면서 이제 그 아테네 뭐 그런 데 이제 가보면서 큰 도시의 영향력을 이제 이 바울이 안
네.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큰 데로 좀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게 결국은 바울의
바울의
생각이다,
생각에
그죠?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갔던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곳이거든요. 정말 짧은 곳인데 두 번째 돌다가 보니까 거리가 멀어진 거죠. 3차로 가면서 일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되면서 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로마로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로마를 지나서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로마로 가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구브로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바나바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작은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결국은 로마까지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 구절을 보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의 꿈이에요.
아니 그 바울이 생각을 가지겠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만 풀풀 자고 농땡이 댕댕 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 속에서 점점 알아간다는 거죠. 바울의 뜻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땡땡이 치는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지 뜻대로만 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 작은 꿈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더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매어 달리기보다는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1절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게 맞죠?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과 함께 하시는데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자꾸 닥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 그게 맞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고생도 없고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봐야 별, 뭐, 이점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한번 꼽아보세요. 1번이 바울 아니겠어요? 그 담임 선생님 가다가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요? 출세에 거듭을 해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바울은요, 인생이 완전히 변해가 행복했어요? 아, 바울은 행복했대요. 참.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면서 행복한, 희한한 인생을 살게 됐죠. 자, 바울 말고, 하나님 만나서 고생한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우리 관점으로 볼 때.
네. 아니면 우리 관점은 또 좋고, 뭐.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만 안 만났더라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살 텐데, 괜히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생고생한 사람들, 성경에 참 많습니다.
초기
아,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 선교사들. 아, 참, 성경 안에서 답 찾으면 더 좋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어느 날 문득 떠나라 하더니, 고향 떠나가지고 평생을 떠돌면서요. 아브라함이 행복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러면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허구책이죠. 허구책도 아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물론, 복을 받아서 행복한 것도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들, 딸, 쑥쑥 놓고 이래서야 됐겠는데, 그 평생 이게 뭐냐고. 아브라함 꿈입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안 만났더라면요? 평탄한 삶을 마쳤을 텐데, 평안한 삶을 안 마쳤겠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고생 얼마나 했다고 그래요. 또 있어요?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아, 고생은 했지만 나중에. 나중에 그것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름 붓고 네가 왕이 되리라 한 바람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쫓기다니는 기간이야. 그게 명확치는 않아요. 한 2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때 바울이 저 안에 다윗이 남긴 글을 보세요.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차이라고 그래요. 미친 개짓 하면서 살아나온 적도 있잖아요. 침질질 흘러가면서 미친 짓 해가면서 도망쳐 나온 적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형통한 삶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막 거의 만사 오케이일 거라고요. 그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 요셉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는 구절이 요셉의 생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거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는지 아세요? 나중에 창세기 40장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형님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렸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으로 안 팔려가야 되지. 팔려간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래 조금 높아집니다. 뭐. 가정 총무처럼 되잖아요. 많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요. 그가 다시 감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려면 감옥에 안 가게 해줘야지. 그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다는 의미로는 저 오해 많이 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건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근데 그게요. 객관적인 거하고 주관적인 건 좀 다르잖아요.
아, 물론 다르죠.
네.
그러면 이제 저 객관적으로는 불행해 보여도 주관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훌륭한 학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쓰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도구로 쓰시면 경우에 따라서 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참 불쌍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요? 정말 큰일 나겠네.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40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래서 받은 복이 뭡니까? 네? 받은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모세가 끝까지 그렇게 소원했던 거, 자기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넌 못 들어간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수고한 거 감안하면 들여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요? 또 바위 두드린 거 그거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바위 두드리기보다 더 그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자입니다. 율법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강가까지는 가지만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하는 게 아니다. 은혜가 하는 것이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야 가나안 땅을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했는 고생이 얼마만인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고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관적인 기쁨이 넘쳤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복 받아야 할 사람인데 복 못 받고 참 슬프게 사라졌구나 싶은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건 그가 맡은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관적으로 대단히 행복했었겠지만 객관적으로 참 불행했다 싶은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가 있냐면요, 요나단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이러는데 저는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니까 진짜 복받아야 할 사람은 요나단이거든요. 다윗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쓸쓸히 퇴장해요. 요나단의 행적도 이런 꼭 관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다윗보다 더 상받아야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불쌍하게 갔느냐. 또 누가 또 오줌 소리 합니다. 아버지를 잘 못 만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있어요. 그걸 요나단은 충실하게 맡아서 갔는데 아마 천국에서는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만사 형통해서 복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은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겁니다. 자,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걸 역으로 본다면요, 바울의 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위로해 줘야 될 만큼 자칫하면 낙심할 수도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4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제 버팁니다. 우리 알잖아요. 이 바울이 결국은 한 2년간 그냥 갇혀 있거든요. 이 사람들 2년 동안 안 먹었을까요? 저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만에 밥 먹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만에 먹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날 밤에 바울은 가이사라로 호송이 돼가지고 헤롯궁에 갇혀버렸거든요. 방법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나 방문해야 되지요. 저는 그 사람이 참 재밌다는 게요. 참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거 조금 꼭 기억을 하셔요. 어떤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한마디 하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흥분하면요, 나오는 대로 퍼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요, 다 잊어먹어 버려요. 아니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래 봅니다. 이렇게 성격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안 싸우겠어요?
네?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아는 부부 도상이 딱 그렇습니다. 그 도상이 다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런데 한상은요, 천만 원을 주고받고 사고, 한상은 잘 지내요. 우리 딸애가, 저게 가끔 나 성질 돋아요. 성질 돋아가지고, 내가 바짝 달아가지고, 약이 올라가 있는데, 그 있으면 지는 말짱해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요, 야, 저놈 자식 저거 확실히 저건 막과다. 그 장단 맞춰가지고 같이 열어오르면요, 내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따라 안 맞추는 게 잘하는 건데, 확실하게 사람이 그런 유형이 있더라는 거요.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40명은요?
다혈질입니다.
흥분하면, 배 했다가, 하루쯤 지나고 나면요? 상황이 이러니까 돌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어야 되지. 그러면 그 중에 몇몇이는요, 야, 임마, 하루도 안 지나가 밥 먹을 것 같으면 어제 막 그 말 하기는 뭘 했냐? 이래가 따지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 워낙 잘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사는 걸 제가 봅니다. 봐요. 요난이 난이 하는 거 내 말로 댕긴다고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소리 할 바에는 아예 하지를 말지. 이건 한 사람이 한 얘기고요. 또, 이 사람은요, 성질 나면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게지. 그러고, 사람이 쪼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오래 물고 늘어지냐. 하룻밤 자고 나면 잊어먹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서로가 다 맞아요. 그런 거 적절하게 잘 조절하지 못하면 참 큰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만나면 그것도 참 큰일입니다. 이 40명이 좀 단열질이고 과격하게 그랬지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목숨 걸고 자기 한몸 던질 정도의 뜨거운 열심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과격하고 또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있나요? 성격 때문이다.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면.
맞아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열심은 있었는데.
예? 네?
초점을 잘못 맞춰서.
열심은 있었는데?
관역을 잘못 맞춰서.
예, 열심은 있었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셈이죠. 쉽게 정돈하면 이런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요. 지혜가 없는 경우.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열심은 특심인데 지혜는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본 사람 없어요? 저는 가끔 좀 짜증 비슷하게 야단도 치고 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열었죠. 목사님 모셔다가 개업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시끌벅적 잘 하고 난 다음에 한 달도 못 돼가 문 닫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죠? 출발은 잘 됐다고요? 전부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무슨 생각으로 열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온 동네 광고도 하고요. 온 동네 가는 게 이제 교회 광고인데. 그래서 한동안은 교인들이 덜락날락 해가지고 시끌벅적하죠. 이제 점이 서니까 조용해지고, 문 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문을 연 겁니다. 장사를 하나님이 해주길 바라고 하는 겁니까? 장사하려면요? 뭘 해야 돼요? 가게만 열면 장사 절로 될 것 같으면 누가 안 해요? 그럼요. 시장 조사를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손님이 잘 찾아올 것인가를 잘 연구하고, 이런 거 해가면서, 하나님, 뭐, 하나님, 제가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 나가야 되지. 이거는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밀어서, 밀어주시죠.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가면요. 잘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누가 옛날에 음악 학원을 열라고 하길래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학원 열지 말고 학원을 정말 잘하는 학원에 가서 뭐 월급 얼마 안 주더라도 거기 가서 좀 배워라. 어떻게 학원을 운영을 하는지를 좀 배운 다음에 그렇게 학원을 나중에 독립해서 하든지 그래라. 일단은 잘하는 사람 밑에 가라. 그랬는데도 이거 말 안 들어 도대체. 그래서 열심히 학원 시작했습니다. 진짜 얼마 안 가가지고요. 별로 사람 다 까먹어요. 열기만 하고 나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배워야 하는데 간혹 교회에 일해 보면 열심은 특심인데 이 지혜가 안 따라준 사람. 이제 방향이 잘못됐거나 관념을 잘못 맞춘 케이스가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만 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없는 열심 때로는 이게 참 위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딱 그런 거죠. 열심은 있지만 지혜가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뭐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특심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40명 정도가 돼가지고는 아마 죽음을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저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 군사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는요.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이 적어도 사내들인 공회의 그 피해는 가지 않게 하려고요. 머리는 쓰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그만했어요? 가까이 오기 전에 하는 말이 어디 있죠? 15절입니다. 15절 뒤편이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하는 것은 만약에 가까이 온다는 것은 이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와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도자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많으니까 자기들 선에서 끝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극렬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로마에 죄수가 돼가 가거든요.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럴까요? 네? 차비 안 들어.
예. 공짜로 고기를 받아.
아, 그렇죠. 호위 공짜. 아, 이 밑에 보면 호위 해가지고 가이사라로 빼돌리는데 군사가 얼마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병이 470명 붙었거든요. 천부장이 다스리는 군사가 1000명 정도라고 봤을 때 470이면요 절반을 빼가지고 호송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데 만약에 바울이 그 자비를 들여가지고 로마로 간다고 나서면요 경호원들을 얼마나 붙여야 돼?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경호원 안 붙이고 자기 비용 안 드리고 로마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아주 유익이 많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고생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꽃가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건데 우리는 항상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그런 행복을 늘 누리는 극히 뭐라고 할까요? 극히 현실적인 복만 자꾸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바울은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실은요 본의 아니게 수많은 경호원을 거느리고 공짜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로마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호원을 몇십 명 데리고 저 로마로 간다면요 복음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는 것은 무슨 연설을 우치하고 뭐 우치하겠어요. 그러나 죄수의 입장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마음껏 전합니다. 왜?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나중에 뒤에 가보면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경호원들 데리고 호강은 아니다 그죠? 고생은 조금 했지만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을 헤아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바울의 가족 사항은 성경에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질이 있다는 거는요. 생질이 어떤 경우죠? 형제의 아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이의 아들 맞나요? 여자 형제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하나요? 이질 여자 형제끼리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바울의 누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뭐 알려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은 그 알 재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생질이 그 비밀을 알아차리고 왔더니 천부장이요.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셈입니다. 이 생질의 말을 바로 들어주죠. 19절 보니까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사람이 손을 잡는다는 거냐? 글쎄 이게 어떻게 이거 아주 고관인데 손을 잡고 사람들이 없는 데로 물러가서 조용히 문을 그러니까 아주 저게 뭐라고 할까요? 친근하게 대하면서 이게 결국 바울에 대한 호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다 물어 봅니다. 그 생질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이요. 천부장이 하는 짓이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세상에 무슨 군사를 거의 470명을 불러내가지고 밤중에 여기 밤 제3시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요정식으로 하면 저녁 9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던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에 군사를 내가지고요. 바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이럴까요? 바울을 그냥 잘
문제 발생하면 네. 심각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 또 함부로 또 던져주기에는 확실하게 보호를 하기에는 이쪽에서 발라내려면 자기 뜻 책임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에.
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천부장에 있어서는 시한폭파입니다. 이 사람을 잘 보호해서 유익이 될 거는 득볼 일은 없어요. 잘못되면 문책을 당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놓아 보내줬는데 죄가 없네. 그래서 놓아 보내줬는데 내보냈다가는요? 이거 유대인들 손에 남아남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될 여지가 있으니까 로마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이런 책임을 당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어 봐야 득될 건 하나도 없고 잘못하면 큰 위험이 닥칠 수 있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그날부로 바로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에게로 보내버리는 거죠. 총독에게 보내면서 이제 글을 써서 보냅니다. 이게 뭐 옛날 로마 군인들의 관행이었다고 그래요. 죄수를 보내면 그 죄수에 관한 사항을 편지로 써서 보고를 하는데 잘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는가 했더만은 이 천부장도요. 왜 우리도 글을 쓸 때 뭐라 그러냐 자기 공적을 적당하게 이렇게 좀 실어가 해야 되잖아요. 이 천부장이 말이 안 맞는 게 27절 보세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했는 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요. 사실은 와가지고 야 저 두들겨 패가지고 신문해라. 이래가지고 펠락하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함부로 펼 수 있느냐 이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가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해냈다고 이제 은근슬쩍 자기 공치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다 그죠. 잘 되면 내 탓이고요. 은근슬쩍이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뭐 이게 옛날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렇고 뭐 다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천부장의 판단은 28절요? 29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거 뭐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저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 거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가끔 소송을 당한 적이 들어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바울이 늘 무죄다. 그때 무죄가 되는 이유가요. 이거 같은 겁니다. 실제로 무슨 로마에 반항을 했거나 사회적으로 그 법을 어겼거나 그런 일은 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의 내용이 늘 유대인의 율법 문제였고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던 원칙 중에는요. 자기 민족에 관한 것은 자기 민족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법에 따라도 바울이 범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밤중에 그렇게 해서 호송을 해가지고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총독이 첫 번 질문이요. 34절에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묻죠.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느 영지 어디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에 따라서 재판 관할권이 달라지거든요. 그 나중에 빌라도가 그런 사건이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누구냐 물어봤더니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릴리면 자기 관할 아니에요.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에게로 넘겨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이 안 그래도 전에부터 보고 싶었었는데 하고 보니까 별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에이 네가 알아서 해라 좀 돌아밀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는 여기서 나서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밀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빌라도도 재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에게 관할권이 있다. 그래서 민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뭐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관할권 따지다가 범인 놓쳐버리는 이런 게도 종종 있어요. 여기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묻는 것은 그 관할권을 따지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요. 길리기아는 사실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던 곳입니다. 로마가 직접 다스리던 곳이기 때문에 자기도 로마 총독이니까 다스려도 저 재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헤롯궁에 지켜두고 다음에 사람들이 내려오거든 재판을 하자.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위험한 지역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이 큰 도시인데 왜 가이사랴가 안전하다고 하나요?
가이사랴는 로마 로마도 되게 많은 영향력이 더 클 것 같고
원래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제일 큰 곳이긴 하지만 이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이름 보세요. 가이사잖아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헬라화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은 와서 이 가이사랴에서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아주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에 그 천부장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보다는 가이사랴가 더 중요하고 여기에 헤롯 궁. 우리는 궁 하면 궁전인 것 같다 이렇게 여기지만요. 옛날에 궁은 전부 요새입니다. 천천한 요새죠. 요새 안에는 혹시 어떤 이런 요새 구경하셨어요? 제가 딱 한 개를 봤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성하면 평지 이렇게 둘러싼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데요. 산꼭대기에다가 절벽 같은 산꼭대기에다가 성을 쌓아놨는데 그 성으로 막상 들어가 보면요 안에서 온만한 게 다 있어요. 당연히 감옥도 있고요. 그래서 이 헤롯궁에 계는데 이건 일종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 있는 한 바울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분간 또 바울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되죠. 2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